베드로 전서 16번 메시지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괴휼이 없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생명의 참된 성장은 생명의 분량의 증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 2장 2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습니다. 이르도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무엇무엇의 결과를 가져오다를 뜻합니다. 생명의 성장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명의 성장의 결과인 여기의 구원은 초기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는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칭의와 영화롭게 하심을 포함하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초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 있는 젖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영화롭게 되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 될 것이며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은 5절에 있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됨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9절에 있는 그분의 덕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면 1절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소극적인 것들인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부터의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에서 구원받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선, 조절, 또는 교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소극적인 것들에서 구원받음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어떤 사람이 그의 몸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 병균은 그의 피 안에서와 그의 존재의 섬유질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누로 그 사람을 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바깥 피부를 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씻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병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병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육체적인 몸이 자랄 수 있도록 합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장은 그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의 병균들에서 자연히 구원받음은 구원에 이르는 내적 성장에 의해서입니다. 50년 전에 나는 내 성질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50년 이상 주님을 체험한 후인 지금 나는 성질을 내기가 어려움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성질에 문제가 없는 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됩니다. 이런 이유로 노인들은 가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 참지 못합니다. 천연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성질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성질이 없어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수년 동안 내가 성질에서의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성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행상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예증입니다. 2절에 있는 구원은 초기 단계나 완성 단계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진 단계, 즉 변화 단계의 구원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변화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있는 구원은 변화를 암시합니다. 거듭남은 초기 구원의 단계 안에 있습니다. 변화는 전진된 구원의 단계 안에 있고 영화롭게 됨은 완성의 단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단계나 완성 단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전진 단계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변화의 단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단지 바뀜과는 다릅니다. 변화는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바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밖의 형태의 바뀜이 아니라 본성 또는 조성의 내적 바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파서 안색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얼굴에 어떤 색으로 화장함으로써 외모를 좋게 하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류의 화장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죽은 사람의 얼굴을 최대한으로 좋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장애사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자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사의 일에 비유할 수 있는 자기 개선의 외적 활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외적 바뀜은 살아있는 내적 변화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근래에 나는 다소 몸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매일 영양분 있는 음식을 내게 주었습니다. 결국 그 음식은 나를 건강하게 했고 내 얼굴에 건강색이 되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내 안색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색칠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건강색이 내적 영양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었고 소화했고 흡수했습니다. 영양분은 내 세포와 섬유질과 심지어 내 피부 안에 전달되었으며 나로 하여금 건강한 피부색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예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변화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외적 교정이나 외적 조절 또는 외적 개선에 이르도록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생명에 의한 생명 안의 내적 변화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모든 영적 성장의 기초. 영양분 있는 음식은 오직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주어질 때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만일 당신이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려 한다면 그 무기물은 썩고 더럽혀질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영양분 있는 음식으로 도움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명백하게 소용없는 일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순전한 말씀에 젖은 우리를 먹이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있고 유기적인 존재만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영양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 2절을 갓난 아이들같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갓난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가리킵니다. 갓난아이는 살아있고 유기적입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우리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젖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유기적인 영양분을 줄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젖의 영양분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살아있고 유기적인 요소가 없다면 말씀의 젖 안에 있는 영양분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의 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갓난아이를 같이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1장 23절에 있는 거듭남과 2장 2절에 있는 갓난아이들은 둘 다 한 가지일, 즉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생명 성장과 우리의 내적 존재가 정결케 됨의 기초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거듭날 때 받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명은 모든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성장하고 정결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봄. 계속하여 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 있는 젖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기뻐하심, 인자하심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수신인들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주님을 맛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갓난 아이들인 것은 분명했지만 3절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들 중 몇몇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믿는 이들이 진실로 거듭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지만 어떻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중년 부인이 2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구속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집회를 몇 번 참석한 후 그녀는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직장을 잃었고 집세를 지불하기가 불가능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아들은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상태에 대해 주님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남편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셨고 더 좋은 거처를 공급하셨으며 심지어 아들이 치료되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간증을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주님을 맛본 사람의 간증인지 물어봅시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것에 대해 다른 느낌을 가졌었으며 이 여자는 확실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실상 간증 안에서 그녀는 주님은 내게 얼마나 선한 분인가, 그분은 생생하고 살아계시며 선하시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집을 주셨고 우리 아들을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록 주님의 선하심을 말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간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맛본 참된 간증입니까? 가령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한다 합시다. 내 남편이 직장을 잃었고 우리는 거처를 잃었으며 아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아내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 나는 얼마나 주님을 누리는지. 나는 바울이 주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가 체험한 것을 약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특별한 환경 안에 바울을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한면으로 바울은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그는 주님의 부축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몇 달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내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말하기를, 이게 뭐냐, 너의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생생하고 살아계시냐, 왜 그분은 너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차라리 부처님에게 가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맛본 간증입니다. 주님을 맛봄은 외적인 기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의 내적 영양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에 의해 부축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함과 궁핍함의 시험, 기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외적 상태를 주의하지 않고 내적 영양분에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영양분이 주님에 대한 참된 맛봄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베드로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확실히 말씀 안에 있는 젖을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산 돌. 계속하여 4절에서 베드로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존귀를 얻은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나아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다가가다, 접근하다, 앞으로 오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산 돌은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또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의 비유를 식물의 생명인 씨에서 광물질인 돌로 바꿉니다. 씨는 생명의 파종을 위한 것이고 돌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생명의 파종에서 하나님의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씨이십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그분은 돌이십니다. 그분을 생명의 씨로 받은 후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초이며 모퉁이 돌인 그분 위에 우리가 함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돌의 본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또한 산 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를 얻은 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보배로운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1장 19절에 있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의 보배로움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인식되어지고 존귀를 얻은 보배로움을 뜻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베드로는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더 언급합니다. 6절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존귀를 얻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택하신 돌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아닌 모퉁이 돌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기에서 주된 관심이 기초가 아니고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즉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그들은 모퉁이 돌이신 그분을 배척했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2장 7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움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라고 계속합니다. 보배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4절과 6절에 있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심지어 존귀를 얻은 모퉁이 돌로 택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보배로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분은 배척받고 멸시받은 돌이십니다. 이 구절에 있는 건축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배척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되고는 무엇으로 되고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의 초기 전도 때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8절은 또한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믿을 만한 그리스도가 배척되었고 배척하는 유대 추종자들이 걸려 넘어졌던 거치는 돌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관계 대명사 인유는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말씀의 젖에서 산 돌로 비약합니다. 젖과 돌 사이에는 어떤 다리나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이 젖이며 양육을 위한 말씀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하여 산 돌이신 그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젖과 돌로 체험함. 4절에 의하면 우리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나아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젖을 마심으로 주님께 옵니다. 당신은 자신이 말씀으로부터 젖을 마실 때 그것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젖은 무엇입니까? 그 젖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을 마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당신은 먹는 음식에 나오는 다른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음식에 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먹음으로써 음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곳에 나옵니다.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나오다라는 단어는 마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을 마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젖이신 그리스도에서 돌이신 그리스도로 비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젖이 돌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한데 이는 그분이 만유를 포함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젖이며 또한 돌이십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건축을 위한 돌일 뿐 아니라 또한 넘어지게 하고 갈아 부수는 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돌이신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넘어지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갈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젖과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젖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낮 동안에 우리 안에 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녁에 우리는 교회 집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는 그리스도가 젖이 되고 저녁에는 그분이 돌이 됨을 봅니다. 낮 동안에 젖은 돌을 산출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젖으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으며 독립적이기를 좋아할지 모릅니다. 장로들은 그들을 방문하여 집회에 오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은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형제 중 하나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회에 있는 한 나는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기 원치 않는다. 나는 다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 그러나 얼마 후 주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형제는 특정한 사람을 향한 그의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씀의 젖을 마시기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마심으로써 그는 집회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축을 위하여 성도들과 완전히 화목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젖입니다. 말씀의 젖 안에 있는 영양분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주님 자신이 돌이 되는 건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장에는 먼저 젖이 나오고 다음에 돌이 나옵니다.